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엘리후의 이제 변론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제 네 번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욥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지금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신학자들은 두 부분이에요. 엘리후 역시 또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곧 등장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더 듣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현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은 따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조금 대답이 좀 달라요. 그는 마음의 뜨거움으로 욥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지금 이 37장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욥은 31장까지 그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듣는다면 저를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요?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 소리 일곱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7장 1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우리가 마음이 진동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요. 모를 때예요. 두려울 때 떨립니다. 또 하나 떨릴 때가 언제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 그때 진짜 떨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3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36장 24절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죽어갈 때, 모든 게 끝났을 때, 우리가 사고쳐갖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고친 문제를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 마음에 불이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요? 동생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증오심뿐만 아니라 그 살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4장 여기 보시면요,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을 변함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떨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떨림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은 우연이 되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고 또한 확률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 지금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심장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걸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절부터 여기에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표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손을 봉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이 언제 봉하세요? 이 손 언제 작동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는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럼 이 손으로 마지막 뭘 합니까? 열매를 따죠. 열매를 따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손을 안 써도 상관없고 이 손으로 안 해도 우리는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해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뭐 하신다고요? 내가 더 나은 손으로 쓰게 해주겠다. 바른 손으로 쓰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 손을 봉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제가 이 상황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어떤 것도 변화가 없습니까? 봉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막힘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 하시는 것을 풀어주심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때 되면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난 진짜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이 확신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13절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10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위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누구를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왜 제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마 저기 비도 좀 내리고 날씨가 눈보다는 그래도 또 다니시기는 비가 조금 더 나으시죠. 그럼 또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바람이 아주 차게 붑니다. 바람이 또 쌩쌩 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입김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혹독하게 느껴지실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차가운 것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득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김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입김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위안이 안 됩니다. 누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시고 또 오셔서 같이 먹고 심지어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을 다 보여줘도 그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임할 때? 입김이 임할 때, 생기가 불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믿기죠. 그래 무서운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러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가 그냥 허상이다, 거짓이다 그러면 여러분 접으시면 돼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따라다니시잖아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따라다니세요. 그러시면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입김을 불어넣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평강이 없어서 두려워서 지금 모든 문 닫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는 자기들은 이제는 숨기고 싶은 상황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나 만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너 나 확실하게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쳤지 않느냐. 믿어라.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못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너희를 보내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쉬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나를 뭐하라고요? 영접해라. 나를 받아라. 이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살아라. 내가 보낸다면 가게 될 거고 혼자 가지 않고 내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다음 여기에도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감싸고 도우시며. 참 이게 너무 멋진 말입니다.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뭐 하신다고요? 조정한다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도우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위하여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감싸고 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을 때 울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젖이 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떨립니다. 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감싸고 그리고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여기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질문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있는 이야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리고 15절,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리고요, 16절,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리고요, 17절,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아느냐? 우린 몰라요. 하나님 모르게 하시니까. 우린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입김은 불어 넣어주시듯이, 우리를 감사한 듯이 뭐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러분은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고 임재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아는 것, 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뭐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 눈은 열심히 떠야만 이게 눈이 떠지지만 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쪽 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깨달을 수 없는 조건이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모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삼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삼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한번 삼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디를 떠나오라고요? 고향 떠나고요? 누구 떠나야 돼요? 친척 떠나야 되고요? 또 누구를 떠나야 돼요? 아버지 떠나야 돼요. 이 삼켜짐을 말하는, 이 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떻게 망했어요? 그가 40이 되어갖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당히 누구 편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애굽 사람 쪽도 안 되고 히브리 사람 쪽도 안 되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삼켜진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삼키시나?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6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거룩함으로 우리를 삼키세요.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지금 지축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사야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이제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6장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말 하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서도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이 말을 자랑처럼 해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전부예요. 일이에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만 시인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입술에다가 뭘 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십니다. 망해야지 우리가 다시 뭐합니까? 흥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세요? 운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의지마저도 욥 지금 보세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못 도망가요. 뭐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뭐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 방법도 이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 보십시오. 이 욥이요라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요. 시편 46편 말씀 보면 욥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시편 46편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한다. 가만히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해야 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46편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에 대한 이 고백도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37장 14절 말씀. 욥이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있어 깨달으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 뭐하게 해달라고요?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엘리후가 여기에도 한 가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여기 조금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죠. 맞아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우리에게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은요.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말씀 전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또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럼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마음에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 새벽 시간은 유혹의 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설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전 집이 좀 멉니다. 오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신호신호마다 파란불로 잘 바꿔주셨어요.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또 옆에 말씀 이렇게 읽어주는 파일이잖아요. 오늘 욥기 37장만 한 20분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 흔드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요? 주님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겁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이겨낸다고요? 어떤 내 마음의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한다고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떨리실까요? 오늘 저희가 이 기도 그냥 하기를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이제 말씀 100% 믿고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왜라는 걸 통해서 내가 멈출 수 있지 않았냐? 그럼 멈췄으면 이제는 무엇을 하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제 마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소리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으신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 오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듣지 못하면 하나님 정말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지 못하면 무엇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때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품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있다면 떨림으로 하나님 이 감격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멈추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거 누리고 있는 것이 완전히 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 모든 것 맡기고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주님 누리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